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어느 지역을 각각의 지파들이 기업으로 소유하고 받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읽은 이 3장 18절부터는 그러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명령을 그 이후에 주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요단 동쪽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복한 상황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명령들을 이제 요단 동편 지역 지파들에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8절부터 20절은 두 지파 절반에게 하는 명령이 나오고 내일 보게 될 21절, 22절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지도자에게 모세가 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일단 18절에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이 모세의 명령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18절에 그때에 요단 동쪽 정복을 마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명령권자는 모세인 거예요. 뭐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지껏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이끌고 인도했으니까요. 이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독특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다 같이 들어가서 전쟁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거죠. 나는 이제 못 들어갈 것이지만 난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지만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뭐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문자 그대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안이 아니고요. 또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하는 것만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내가 잘 판단해보고 하든 말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 명령을 주면서 그 뒤 이렇게 설명하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얻어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네 가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네 가지는 일정 부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18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사실 이미 다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다 무장을 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른 지파들이 이제 땅 얻으러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너희가 선봉이 돼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미 땅을 얻었는데 맨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서는. 어찌 보면 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맨 앞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제일 용감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제일 피해를 많이 보죠. 너희들이 그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1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축들도 많이 있고 또 부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런 소유물들은 다 지금 기업을 얻은 요단 동쪽에 남아있게끔 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했지만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축도 많고 처자도 있으니까 여기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읍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게 하고 그들은 남겨두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가축들이나 처자는 남겨두고 너희만 전쟁하러 가도 된다. 세 번째 단계가 20절 앞부분. 20절 거의 대부분입니다. 20절이 세 번째 명령이 나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단강 건너서 다 같이 정복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전쟁 결과 승리하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일이 다 끝나는 그 상황까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표현들이죠. 다 20절 처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요단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도 하고 땅도 분배받고 성읍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다 일어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얻지 못한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는 그 자체도 일정 부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게 일정 부분 안식인 거죠. 물론 이것도 완벽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약간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면 안식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절 안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당연하게 이 과정에는 전쟁이 필요하고요. 이 전쟁에서 지금 요단 동쪽 지역에 있던 지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명령인가? 뭐 전쟁 끝났으면 당연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비록 내가 요단 동쪽 지역에 땅이 있지만 선봉대가 돼서 맨 앞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도 얻었으니까 여기서도 조금은 내 땅으로 얻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몫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게 안 들면 사람입니까?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어쩌면 지금 요단 동쪽에서 땅 얻은 이 두 지파 절반 이 지파들이 요단 동쪽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횟수보다 시간보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한 시간이 더 길어요. 요단 동쪽에서 휩쓸고 다니면서 정복했던 땅보다 가나안에서 정복한 땅이 더 커요. 요단 동쪽을 정복하면서 받았던 피해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그들이 죽은 거 부상당한 게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다 내려놓고 나는 분깃이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 동쪽으로 가야지 하고 순순히 물러날 수 있느냐. 이게 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같이 싸워줬는데 땅땡이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겠죠. 근데 지금 모세가 명령합니다. 네 번째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분깃으로 너희가 비록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일조했지만 또 많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지파들의 몫이니까 그들에게 다 남겨두고 너희는 한 평도 갖지 말고 원래 너희가 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게 네 번째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네 단계를 따라서 지금 쭉 명령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선봉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가축이나 처자들은 남겨둬도 좋다. 세 번째는 가서 정복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네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욕심부리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지금 네 가지 쭉 명령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두 지파 절반을 향해 주셨던 이 모든 명령들은 이미 기업을 소유하게 된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미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인 거죠.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은혜의 범주 안에서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너 의무를 다해라 이런 말씀은 거의 안 하세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수많은 가축대가 생겼습니다. 십일조 안 했습니다. 헌금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너희가 얻으면 그 다음에 십일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른 것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시지도 않아놓고 너 무조건 의무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명령을 하실 때에는 또 의무를 부여하실 때에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명령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공동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얻을 걸 다 얻었잖아요. 더 얻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구원과 은혜는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성취받도록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노력하고 또 헌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 살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살 수는 있지만 내 분깃이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성도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받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받은 약속이고 같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이제 올 때에 원래 창성교회의 자리를 우리가 다 사지 못하고 일부를 사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학원 자리를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자리로 이사를 올 때에 뭐 원래부터 그랬죠.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뭐 마련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헌금들을 합시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항상 똑같습니다. 한 가정별로 최대로 할 수 있는 헌금 500만 원. 그 이상은 안 받는다. 더 하지 마라. 헌금을 많이 하면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어차피 돈 많이 있지도 않는데 그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교회 돈을 차입해주고 교회에서 이자를 내주겠다. 뭐 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얼마 전에 집을 계약을 해서 집을 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할 때 헌금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을 사는 바람에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기도 다 대출받고 해서 이게 늘 마음이 걸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집을 산 거를 취소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교회가 예배당을 사면 성도도 집을 사야지. 그게 정상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성도가 집을 못 사고 전세를 여기저기 전전하거나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로 줄여가고 그러면서 예배당 사게끔 돕는 게 별로 합당하지도 않고 그게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너는 네 몫을 주님이 너에게 해주신 몫을 받은 거니까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되 할 수 있는 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헌금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대신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예배당을 마련을 하잖아요. 초치지는 마라. 교회가 예배당이 왜 필요하냐, 성도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빚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배당을 마련하고 다른 뭔가를 할 때 같이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해라. 나는 집 샀으니까 난 편안해 이러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교회야 죽든 살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감당하는 일이니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니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얻을 것을 다 얻었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면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명기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이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 32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30장은 32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축대가 많은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보니까 여기도 가축을 키우기가 참 좋은 것 같다. 여기 정복했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갈 때 선봉대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선봉대가 되어서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우리는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는 분깃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런 패턴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명령한 것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했던 명령들을 명령을 받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건 너무 무리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쯤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모든 내용은 그대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맨 앞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다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맨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들이 주어졌던 것들 또 거기에 대해 순종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맨 마지막에 드려야 하는 말씀이긴 한데 생각난 김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두 지파 절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모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닫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과연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었을까?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축이 많고 그러니까 요단 동쪽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곳을 기업을 얻었는데 결국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혹은 뭐 열 세대가 지난 다음에 결국 그 땅을 계속 자기들의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대에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선택이 되었고 결국 이 두 지파 절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 여겼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도 해주셨는데 용감하게 믿음으로 이걸 얻었는데 나중에 보면 차라리 가나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또 가나안에 가서 좀 다른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조금 나중에 봤더라도 30년 뒤에 봤더라도 지금 선택하자고 그 뒤에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그쯤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또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미 유업을 얻은,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 절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듣습니다. 주님,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들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다 하여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등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 혼자만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나 혼자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